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찬양 가슴이 그냥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저의 가슴에 이렇게 확 밀려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은 그 순간이 아마 가장 이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신데 구원의 사건은 비우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복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에 삶 전체를 투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나도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 소설계에 정말 어쩌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 미국 출신이죠. 이 헤밍웨이는 그의 유명한 작품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빈 배로 항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잡은 물고기를 다른 물고기에게 다 빼앗겨 버릴 때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 항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 항해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순풍을 만나서 그렇죠 잔잔한 그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폭풍으로 정말 배가 침몰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항해할 우리의 인생의 그런 항해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싣고 있는 이 세상을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싣고 있는데 이 세상을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표현을 보니까 너무나도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하는 이 침몰 이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배에서 빨리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부터 또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이 세월호, 참 이 세월호가 침몰한 지도 벌써 12일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이장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모두는 참 그 에어포켓이라는 것이 배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데 그곳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꼭 구출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사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헬기가 벌써 저렇게 도착해 있고 그리고 구조선이 도착해 있고 그리고 이 또 SOS 연락을 받고 주변에서 조업을 하던 많은 그 어선들이 이미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정말 그 골든 타임, 정말 황금 같은 그 시간이 다 흘러가버리고 배는 서서히 침몰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선장과 승무원들은 제일 먼저 배와 승무원들을 승객들을 버려두고 배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참 제가 어떤 때는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막 화가 이렇게 치밀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선장과 그 승무원들이 응급 매뉴얼을 따랐다면 그래서 빨리 승객들을 좀 대피시켰더라면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그 방송, 밖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앉아 있어라. 넌 그 방송만 믿고 있다. 사고를 당한 참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귀한 생명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현재를 잘 즐기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배 안이 너희들이 타고 있는 이 세상의 배가 가장 살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 그 매뉴얼은요 세상의 배는 더 이상 복원불능이기 때문에 이 복원력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매뉴얼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4장 8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우리에게 빨리 이 세상 배를 탈출하라고 성경 매뉴얼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배를 탈출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빨리 그 배를 탈출해서 그 세상의 배를 탈출해서 오직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에 우리를 올라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은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 한국의 그 이 선박에 있는 그 매뉴얼이요. 그 기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는 매뉴얼이래요. 그 매뉴얼대로만 따라하면은 정말 수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매번 이렇게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어서 정말 잘 돼 있는 그런 매뉴얼이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매뉴얼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 매뉴얼은 사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 매뉴얼 성경은 우리에게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고, 이미 배는 복음불능이라고, 기울었다고,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새 천사 기별을 통해서 둘째 천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다 알면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매뉴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빨리 탈출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이 세상 배가 아니고 다른 배가 있으니까 그 배에 빨리 올라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어떤 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는, 선장이신 그 배가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바다의 상태는 폭풍을 치든 비바람이 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시면은 주변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배의 선장이시면은 그 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만이 오직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여호와는 갈릴리 바닷가에 불어닥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의 키는 누가 잡고 있어요? 배를 잘 운행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키를 잡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신 어떤 목사님이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에는요, 예수님이 키를 잡고 있는 배만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광풍을 평정케 하시고 예수님만이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세상의 배에다 맡기지 말고 예수님이 선장이신 그 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은요, 이 한 젊은 청년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청년이 나이가 다 낼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15세, 16세 이 정도 청년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다 겪고 나서 이제 70년 후에,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80 노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한 노구의 노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07편이에요. 정말 그 시인은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이 시편 107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이 정말 인생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이 노 시인이요, 인생에는 네 가지 종류의 네 가지 인생이, 네 가지 인생이 있다고 네 가지로 인생을 묘사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인생은 광야의 길 잃은 나그네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시인도 그것을 알고 인생은 광야의 길 잃은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인생을 묘사했는가 하니까요. 인생은 어두운 토굴 속의 제수다 그랬어요. 이것이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똑똑한 젊은 애국자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가 되자마자 오랫동안 그 토굴 속에 제수 신세로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 갇혀 있었던 그런 죄수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는 인생이 마치 토굴 속의 죄수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병고에 신음하는 환자대요. 그것이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잡아갔는 그 바벨론에서 얼마만큼 그 포로들에게 위생적인 그 배려를 잘 해줬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병고에 시달리는 그 경험을 이 시인이 하면서 인생을 온갖 질환에 신음하는 환자와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은 풍파에 뒤덮인 승객이다. 저 배선자예요.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인은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한 경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랑에 배가 이렇게 흔들릴 때요, 시편 107편의 표현에 보면은 마치 공이 구르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굴러다녔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하면서 지각이 혼란한 경험을 한 후에 인생을 풍파에 뒤덮인 배의 승객에다가 비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을 풍부히 경험한 그 노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묘사한 이 네 가지가 정말 적절한 그런 묘사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은 죄수요. 인생은 환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그 승객과 같은 것이다. 그 세상 배에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인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 인생을 그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에 생명을 불어넣었는데요. 그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매번 이렇게 한번 나그네, 길 잃은 나그네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또 응답하시고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이 시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에는 이에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한 인생의 그 경험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에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각각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시편 107편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알성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토굴에 갇힌 죄수에게는 얽은 줄을 끊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문턱까지 간 환자에게는 그 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으로, 풍파에 뒤덮인 승객을 위해서는 광풍을 평정케 하시고 저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끝에 가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을 부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336페이지에는요, 이 시편 107편 30절에 나오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케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온함을 얻는다. 그 풍파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풍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가 나고 격정이 일어나고 분란하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소원의 항구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제가 한 곳에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ISB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esired Harbor. 이 소원의 항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영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이 욕망의 정박소. 그리고 인간의 최후의 욕망이 멈추는 곳. 그리고 욕망이 쉬는 곳, 욕망이 달성되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그게 소원의 항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이라는 전차는 종착점이 없다. 그 인간의 욕망은 어떻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이 뜻이겠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의 항구에 그 마지막 항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일까요? 요즘은 시대를 통해서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갑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꿈꾸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갑부가 되면은 얼마만큼이 갑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부가 되면은 욕구 만족이 다 채워지는 것일까요? 내가 갑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욕구가 없어질까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 여기 스탠포드도 있고, 뭐, 버클레이도 있고, 아주 좋은 대학들도 이렇게 많은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 버클레이, 스탠포드, MIT, 하버드, 이런 데서 PhD를 따면은, 그 욕구가 다 채워질까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이제 욕망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사람의 꿈은 변한다고 합니다.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40대 이렇게 60대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유치원생부터 10대까지의 꿈은 주로 물어보면은 대통령이 꿈이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통령이 꿈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면 일찌감치 접으십시오. 이제는 too late. 20살 대학생, 20살 대학생이 되면은요, 그 꿈이 또 바뀌어져가지고 주로 법률가를 꿈꾸고 그리고 영화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야, 영화 배우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30대 가장의 꿈은 내 집 마련이 꿈이래요. 40대가 되면은 이제 내가 좀 뭔가 이 사업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 정치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50대, 60대 이상이 이렇게 되어서 자꾸 나이가 들고 풍부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그 꿈이 이렇게 바뀌어진대요. 영혼의 안식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진대요. 여러분, 그게 가장 이렇게 좋은 거래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대요. 여기도 우리 교회는 60대 이상 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대요. 인생의 안식처를 구하고 그때는 이제 욕망이 조금 이렇게 내려놓아지고 좀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소원하게 된대요. 인간의 근본 욕구는 여러분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 욕구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돈이, 지식이, 자식이 아무리 채워도 우리 영혼의 안식이 회복되지 않고는요,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채워질 그 소원의 항구는 여러분 어딜까요? 소원의 항구. 제가 이 소원의 항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A desired harbor. 아직까지 교회문을 안 나가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네요. Desired harbor 그랬어요. 그 소원의 항구. 근데요, 제가 ISB 성경 한 성경만 그렇게 번역을 했고 모든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 New Standard Bible 버전 모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소원의 항구를 Desired Heaven.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제가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히브리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페츠 마호즈라는 것인데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거꾸로요. 기쁨의 도성, 기쁨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욕망이 멈추는 곳, 그 욕망의 정박소, 욕망이 쉬는 곳, 욕망이 다 달성되는 것은 욕망이 달성돼야 기쁨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쁨의 도성인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다 번역하기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Desired Heaven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곳에 가야지만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 가야지만 여러분들의 욕망에 만족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 기쁨의 도성,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선장이신 그 배에 망설이지 말고 빨리 올라타야 우리가 소원의 항구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연약한 그런 성정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그 배의 그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항해해서 가는 그런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에 의해서 배가 항해해지는 그런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소원의 항구에 가기를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아, 정말 저는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소원의 항구에 가시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배의 키를 누구에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의 항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배의 선장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소원의 항구인 하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7편 30절, 이제 우리가 의미를 다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뉴얼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여기 저희라 그러니까 저희만 인도하고 나는 인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셔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노리비를 손의 항구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배에 키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욕구의 중간 항구에 혹시 귀향하시더라도 거기가 우리가 소원하는 마지막 항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선장이신 배에 올라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까지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를 반드시 소원의 항구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